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묵상했던 본문에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여러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또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말함을, 또한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데 이 모든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깊게 볼 표현은 한 성령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각각의 다른 성령들로부터 주어진 은사들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부터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이시고 또 성령은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성령이 교회 안에 주시는 유익은 또 성령의 사역은 지체인 성도들을 한몸 되게 또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몸이 되었는데 이 한 몸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뒤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지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은 신분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계층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사회 안에 여러 갈등들이 남아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1886년에 노비 세습제가 폐지되었어요. 그리고 1893년에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는데 그러니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불과 126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이 고린도 전서가 성경이 쓰여진 이 2000여 년 전에 로마 제국은 어떻겠습니까? 이 철저한 신분제 사회인 것이죠. 자유인과 종이 받는 대우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학자는 로마가 흥한 이유도 노예 때문이고 또 반대로 로마가 망한 이유도 노예 때문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종과 자유인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 의해서 살고 죽고 또 사고 팔고가 결정되는 정말 비참한 어떤 신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밖에서 그 사람이 종이냐 자유인이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죠.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 조선에도 양반과 노비가 같이 한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 안에서 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곳으로 인해서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는 사회 체계를 허무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되고 핍박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뭐 우리 가까운 이 금산교회를 봐도 종이 먼저 장로가 되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만 해도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신분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사로 문화와 습관이 다른 이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누가 높고 낮고가 없는 평등한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어쩌면 국가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을 마시는 것은 앞에 세례가 나온 것을 보면 이 성찬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례와 성찬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죄 용서 받는 것이고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인데 결국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지체가 되고 또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성령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 몸된 것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힘껏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몸을 깨뜨리는 것은 결국 교회를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 코, 입, 손, 발 등 많은 지체가 우리 몸에도 있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각각 은사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여러 직분들도 있고 다 지체로 있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 안에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복음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께서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감당케 하세요. 그럴 때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의 지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과 머리가 손과 발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른 지체는 필요 없는 존재처럼 굳이 없어도 되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 전주제자교회가 안 돌아가. 저 사람이 교회를 망치는 핵심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는 교회 밖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야, 내가 이 일을 하기에는 일이 너무 하찮잖아.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해? 하면서 스스로를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일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 한다는 것이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더 필요 없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발은 손이 그리고 귀는 눈이 훨씬 더 귀해 보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돼. 저 사람이 더 귀한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티가 안 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내가 뭘 하겠어 하면서 자꾸만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만 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눈만 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만 우리 교회 안에 한 400명 있으면 다 설교하려고 또 가르치려고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사실 선을 이루는 것이죠. 강단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설교하는 저는 앞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는 어떤 자라도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르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한몸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지체가 더 귀히 여겨지고 또 내 스스로 더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 또한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이렇게 쪼그라드는 분들, 또 비참해지는 분들,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잘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의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몸을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이리저리 굴려지고 치이는 기관은 드러나 있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관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피부는 사실 드러나 있어서 이리저리 긁히죠. 그런데 심장이 긁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진짜 중요한 지체들은 연약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잘 돕고 섬겨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고 또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 또 여러 아픔과 상처로 마음이 닥친 연약한 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점점 회복되고 변화되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생명이고 교회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이겠죠. 그래서 연약한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체들입니다. 또한 읽었던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단단하고 이 늘 잘라내어야 하는 이 손톱에 문제가 생겨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미간을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이 몇 바늘을 꿰맸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온통 관심이 제 미간에 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김종만 집사님이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으시잖아요. 우리 김종만 집사님에게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담도죠, 담도. 이처럼 한 지체가 아프면 다 고통을 받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몸의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은 누구이시겠습니까? 아프신 분들이죠. 연약하신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이고 우리가 제일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또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는 일, 돌보는 일, 상대적으로 강하다 여기는 자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돕고 섬기는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고 이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가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돕고 섬기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야 나는 참 필요가 없다. 교회 안에서 나는 참 연약하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러한 연약한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이를 다시 되새기면서 더욱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해 가시기를 또한 형제자매와 연합하여서 한몸됨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